새벽 2시쯤에 동네 편의점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익숙한 일상이죠.
진열대 한쪽에는 완벽하게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유명한 두바이 초콜릿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상온 상태의 짭짤한 감자칩이 놓여 있습니다.
하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집어든 이 상품들이 단 15분만 늦게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요. 그 15분의 지연이 회사에는 수십억 원의 손실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와, 15분 만에 수십억이 날아간다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걷는 골목길 편의점 뒤편에는요. 사실 1불 1초 단위로 돌아가는 엄청난 기계장치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수면 아래의 세계, 즉 비제 프로직스 지역물류센터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오늘 주제 정말 흥미롭네요. 편의점 물류라고 하면 그냥 트럭으로 박스 나르는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깊이 있는 분석의 목적은요. 어쩌다 2026년 현재 물류산업이 최첨단 로봇공학하고 치열한 노사갈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야말로 최전선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편의점 물류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아요. 우리가 보는 매장 위는 평온하게 삼각김밥이 놓여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전국 1만 8천 개 점포에 시간을 맞추려고 엄청난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수면 아래로 한번 잠수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치열한 물류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시장판 자체가 어떻게 뒤집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 전체 편의점 매출을 보면 사실 엄청났거든요.
아, 그때 거의 30조 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약 30조 9천억 원을 찍었어요. 백화점 전체 매출 턱 밑까지 추격한 엄청난 수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듬해인 2025년으로 딱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갑자기 꺾인 건가요?
네, 매출 성장률이 무려 0.1%대로 곤두박질치고요. 심지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편의점 점포 수가 5만 3,26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편의점은 무조건 늘어난다는 그 당연한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와, 점포 수가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럼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목 좋은 곳에 매장 무조건 많이 열어서 전체 볼륨을 키우는 그런 양적 성장 방식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매장이 줄어드는 마당이니까 점포 하나당 효율을 정말 극한으로 쥐어짜내는 질적 성장으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효율을 쥐어짜내는 핵심 열쇠가 바로 물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매장 면적은 좁고 한정되어 있는데 물건을 더 팔려면 창고에 재고를 억지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딱 팔릴 물건만 제때 딱딱 가져다 놓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편의점 뒤에 창고랄 게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유통사들이 앞다투어서 물류 원가를 깎아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3자 물류, 즉 3PL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분석합니다.
3PL이요? 그러니까 외부 하주의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미국은 이 3PL 비중이 90%에 달하는데 한국은 아직 3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장이 정체됐으니까 내부 효율 높이고 남는 트럭으로 외부 화주 물건까지 배송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모든 유통사가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전략 아닌가요?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BGF 로지스만의 독보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BJ 프로지스만의 아주 독특한 구조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BJ 프로지스는 전체 매출의 무려 96% 이상이 모회사인 CU에서 나옵니다.
96%요? 와, 그건 거의 전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모회사 편의점이 성장을 멈추면 물류 자회사의 매출도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는 극단적인 의존 구조인 거죠.
아, 96%의 매출이 한 곳에서 나오면 모회사가 가벼운 감기에만 걸려도 물류 자회사는 중증폐렴에 걸릴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이 애초에 외부 화주를 다양하게 상대하던 곳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BJ 프로지스에게 3PL 확장은 단순히 새로운 먹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군요.
네, 96%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미 밖에는 쿠팡이나 CJ 같은 거대한 택배 공룡들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편의점 물류망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대체 뭐길래 승선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일반 택배하고 편의점 물류는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름을 무기로 써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커머스 택배는 기본적으로 B2C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커다란 중앙 물류센터에서 우리 집 문 앞까지 한 번에 딱 쏘아보내는 거니까요.
네, 방금 내 판매점 물류는 B2B2C 모델입니다. 제조사의 물건들이 일단 BGF의 지역물류센터, 즉 RDC로 쫙 모인 다음에 가맹점이라는 작은 거점을 한 번 더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구조거든요.
듣기에는 그냥 중간 정거장이 하나 더 생겨서 귀찮아진다는 뜻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겁니까?
일반 택배가 아주 큰 트럭 하나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싣고 하루에 딱 한 번 크게 달리는 시스템이라면요. 편의점 RDC는 수도권 점포 기준으로 하루에 3번에서 많게는 5번씩 배송을 나갑니다.
하루에 5번이요? 와, 진짜 자주 가네요.
네, 그것도 상온에 두는 과자,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우유, 매일 새로 들어오는 간편식 등등 각기 온도가 다른 상품들을 하나의 점포에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BGF 로지스 창고의 평균 면적이 약 2,700평 정도거든요. 타사 물류센터들에 비하면 꽤 작은 편이에요.
네, 보통 물류센터 하면 축구장 몇 개 크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대신 이 작고 단단한 심장들을 전국 곳곳에 아주 촘촘하게 깔아둔 겁니다. 점포와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에서 끊임없이 다빈도 소량 배송을 쏘아대는 형태죠.
아, 일반 택배가 혼자서 멀리 뛰는 마라톤이라면 편의점 물류는 여러 명이 계속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초단위로 결승선에 딱 들어와야 하는 일종의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린트, 그러니까 단거리 이어달리기 같네요.
와,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린트라는 표현 정말 딱이네요.
특히 요즘 편의점 매출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게 사실 냉장 디저트류잖아요. 아까 말한 두바이 초콜릿 같은 거요. 이런 히트 상품들은 온도가 1도만 언나가도 전부 폐기해야 하니까 더 복잡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즉 저온 물류 역량이 결합된 다빈도 배송이 이들의 진짜 무기인 거죠. 온도대가 각기 다른 수많은 상품을 각 점포가 원하는 시간표에 딱 맞춰서 끊임없이 분류하고 배차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편의점 RDC는 그냥 짐을 보관하는 멍청한 창고가 아닙니다. 1분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거대한 시계 태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울릉도나 백령도 같은 도서벽지까지 납품률 99.9%를 유지하는 거죠.
99.9%라니. 시스템 자체는 정말 예술적으로 정교하네요. 그런데 이 시계 태엽을 결국 닫고 조이고 돌리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치밀한 시스템이 사람이라는 외부 변수에 얼마나 무방비로 취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2026 가장 뜨거웠던 사건을 통해 아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네, 바로 2026년 4월의 물류 파업 사태죠.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다룰 노란봉투법 시행과 파업 이슈는요,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노사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제공된 보고서의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경영상의 커다란 변수로서 이 사안이 물류산업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중립적으로만 분석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왜 2020년 3월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이 거대한 시계 태엽을 멈추게 한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면 편의점 물류의 그 복잡한 다단계 위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사가 물류자회사에 위탁을 주고 자회사는 다시 운송사에, 운송사는 다시 개별 특수고용 화물기사에게 배송을 맡기거든요.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단계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이 다단계 구조의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은 경쟁사인 GS25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GS25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두 번 배송을 도는 이른바 2회전에 대한 단가 인상을 먼저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화물연대가 CU 측에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아, 저쪽이 올랐으니 우리도 올려달라. 당연한 수순이네요.
네. 그런데 BGF 측은 물류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아예 2회전 배차 자체를 금지하는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적인 4월 파업으로 폭발하게 된 거죠.
결과가 정말 참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업이 무려 24일간 이어졌고요. 전국 2천여 개 점포의 물류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심지어 진주센터 앞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극한으로 치달았죠.
24일 동안이나 편의점에 물건이 안 들어왔다면 점주들 피해도 장난이 아니었겠어요.
엄청났죠. 결국 운송료 7% 인상 같은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되기는 했지만 물건이 안 들어와서 생긴 결품 피해 그리고 폐기 보상금 등으로 회사가 입은 추정 손실액만 무려 약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600억 원이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단가 인상이라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법적 환경 변화와 딱 맞물리면서 내 회사 물류센터 가동 중단이라는 600억 원짜리 거대한 폭풍으로 돌아온 거네요.
네, 정책 하나가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순식간에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회사 내부에서도 물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물류부서 하면 그냥 트럭 기름값 아끼고 포장박스 단가 몇십 원 깎는 그런 비용 절감 부서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지원 부서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시계투협 하나가 멈추면 비즈니스 전체가 붕괴한다는 사실을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겁니다.
비싼 수업료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물류부서는 비용통제 부서를 넘어서 다단계 노사관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치명적인 파업 셧다운을 미리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부서로 그 위상이 완전히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통제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BGF 로직스가 내놓은 다음 해결책이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2026년 4분기에 완공 목표인 부산 물류센터에 자그마치 2,200억 원을 쏟아 부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죠.
그 안에 SFA의 최첨단 자동화 설비들 아주 도배를 해놨던데, 아니 솔직히 파업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 사람 관리하기 피곤하니까 그냥 돈으로 다 밀어버리고 인간을 전부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인간을 기계로 갈아채우려는 아주 방어적인 조치처럼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투자의 진짜 목적은 인력 감축이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강조했던 성장 동력, 바로 3PL 확장에 있습니다.
아, 3자 물류요? 로봇을 들이는 게 왜 외부 화주를 끌어오는 거랑 연결을 되죠?
모회사인 CU 물량만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사실 상품의 규격이나 배송 패턴이 꽤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짬바, 즉 기억력과 숙련된 수작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쳐낼 수가 있었어요.
아, 매일 보던 삼각김밥 컵라면 박스니까 눈 감고도 분류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3PL로 넘어가서 외부 화주의 물건을 대규모로 받아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크기가 제각각인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옷까지 등등 모양도, 배송 주기도, 심지어 보관해야 하는 온도 조건도 전부 제멋대로인 수많은 변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품목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아무리 베테랑 작업자라도 뇌와 육체적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사람의 기억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 부산센터에 도입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GTP, 굿즈 투 펄슨 시스템입니다.
굿즈 투 펄슨이요? 사람이 물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한테 온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창고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무거운 카트를 질질 끌고 하루에 10km씩 창고를 뺑뺑 돌면서 물건을 찾아다녔단 말이죠.
와, 10km면 거의 행군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GTP가 도입되면 작업자는 지정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그 상품에 담겨있는 거대한 진열장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작업자 코앞까지 쓱 배달해줍니다.
우와, 무슨 룸서비스도 아니고 진열장이 직접 걸어온다고요. 거대한 창고 전체가 자기가 알아서 물건을 뱉어내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변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작업자는 제자리에서 모니터 보고 물건 확인해서 쏙쏙 포장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외부 화주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물건을 마구잡이로 맡겨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 알아서 착착 분리해주니까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죠.
아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 부산센터를 영남권 배송 거점일 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말레이시아로 가는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쓴다는 그 전략도 결국은 이 막강한 첨단 자동화 인프라를 무기로 외부 물량을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였군요.
네. 자동화는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려는 얄팍한 꿈수가 아닙니다. 96%라는 그 위험한 내부 의존도를 깨부수고 외부 화주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달아야만 하는 거대한 성장 엔진인 셈이죠.
와,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로봇이 무거운 진열장 달라주고 시스템이 최적의 경로까지 다 계산해주면 정작 그 현장에서 일하는 RDC 관리자들은 엄청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보고서에 적힌 핵심 직무 특성을 분석해보면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관리자들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정반대죠?
이 RDC 현장 관리자들은 가장 모순적이고 극단적인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발휘해야만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기계 같은 정시성입니다.
기계 같은 정시성이요?
네. 편의점 물류는 1분 1초가 생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센터 안에서 배차 한 번이 꼬이거나 지연되면 그 트럭 한 대가 책임지는 10개에서 20개 점포가 줄줄이 타격을 받습니다.
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겠네요.
네, 그래서 관리자는 창고 관리 시스템이나 운송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맨눈으로 분석하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물동량과 스케줄을 기계처럼 통제해야 합니다. 또 강화된 안전보건 경영 기준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칼 같은 정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능력은 완전 반대라고 하셨죠?
네. 새벽 3시에 짐을 가득 실은 배송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고장났다거나 혹은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서 온장고에 들어가는 캔커피 주문 물량이 폭주하는 이런 돌발 상황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기계나 알고리즘은 이런 극단적 변수 앞에서 정답을 바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계는 정해진 것만 하니까요.
당장 멈춰버린 시스템의 틈새를 메우고 피를 멈추게 하는 건 결국 전화를 돌려서 대체 트럭 기사님을 섭외하고 분노한 점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현장 관리자의 몫입니다.
아,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깐깐하게 시스템 데이터를 만지면서도 위기가 뻥 터지는 순간에는 기사 결혼이나 클레임 같은 불들을 끄기 위해 엄청난 인간적인 소통 능력과 협상력을 짜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물기사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점주들의 클레임을 방어하면서 본사와 조율하는 아주 고도의 유연성이 필요한 현장 지휘관인 셈이죠.
차가운 데이터 분석력과 뜨거운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RDC 직무는 그냥 창고 관리자가 아니네요. 사실상 삼각김밥과 두바이 초콜릿이 제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게 조율하는 항공관제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오, 항공관제사.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관제탑 안에서 레이더 숫자만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면 조종사들과 직접 다급하게 무전하면서 새로운 안전 항로를 뚫어주는 역할이니까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물류 기술이 아무리 AI고 로봇으로 고도화된다고 해도 결국 그 거대한 공급망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2026년 파업 사태가 아주 잔인하게 증명했듯이 돌발 변수와 이해관계를 조율해내는 이 관제사들의 현장 역량이야말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네, 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편의점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거친 발차기가 1분 1초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보고서는 단순히 BGF라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의점 시장의 양적 성장이 멈춘 지금 한독의 유통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물류를 혁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축소판이거든요.
맞습니다. 파이의 성장이 멈춘 시장에서 효율과 3PL 확장이 유일한 돌파구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촘촘한 다빈도 소량 배송망을 짰죠.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과 연결된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고 이제는 2천억 원이 넘는 로봇 자동화 센터라는 다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대한 기계 장치와 변수 많은 인간들 사이의 틈새를 기막히게 메우고 조율해내는 현장의 항공 관제사, RDC 관리자들의 진짜 매력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오늘 심층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외출하셔서 골목 편의점에 들으실 일이 있으면요. 진열대에서 시원한 캔커피나 신선한 디저트를 딱 집어들 때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사히 닿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얼마나 거대한 자율주행 로봇들이 진열장을 통째로 날아왔고 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복잡한 경로를 계산했으며 현장의 RDC 관제사들이 새벽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갈등을 조율해왔는지 말입니다. 아마 매일 보던 편의점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거대한 세계로 다가올 겁니다.
물류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편의점 물류망의 데이터 분석력과 로봇 자동화 기술이 한계치까지 극도로 고도화된다면요. 그래서 쿠팡 같은 기존 이커머스 강자들하고 배송 속도로 정면 승부를 겨루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엄청난 상상인데요.
10년, 20년 뒤 미래의 편의점은 여전히 우리가 딸랑 종소리를 들으며 걸어 들어가서 물건을 직접 고르는 친숙한 동네 소매점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동네 골목골목마다 춤추하게 박혀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누르자마자 단 5분 만에 로봇이 물건을 집 앞까지 쏘아주는 초소형 배송기지, 즉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까요?
야, 이거 진짜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엄청난 화두네요.
네, 이 거대한 상상의 여지를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